살아계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저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쁘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드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분명하게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사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소원하심대로 살아드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우리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이 필요한 부분을 캐내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이 부분은 이 본문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봤어요.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 4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5장부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제 자세하게 살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장 18절까지 그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0장 8절까지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5장 1절부터 7장 28절까지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뒷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첫 번째, 5장 1절부터 7장 28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단에서 우리가 읽은 이 5장 1절에서 3절 내용과 7장 27절, 28절 그 마지막 부분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먼저 내용을 잠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택하고 하나님에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에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수시로 드려야 합니다. 매해마다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3절에는 자신도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7장 27절을 한번 가보세요. 5장 1절에서 3절 내용과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나눠지는 단락 속에 지금 그첫 서론 부분과 그 마지막 부분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은 이제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구약 속에 나타나는 뭐 지성소나 제사 의식이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서 우리가 굳이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폐하여지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저희 동기들이 열심히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용산역 앞에 광장에 가서 같이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찬양도 하고 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거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종종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면 그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냐라는 거죠. 한국 역사도 제대로 잘 모르면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일장 연설을 하고 전도하러 갔던 우리는 열심히 듣다가 오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오늘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비슷한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이 대제사장직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사실 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실제로 뭐 우리가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믿음에 그 믿을 만한 근거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것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어리둥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그것만을 외우고 다니는 신앙이 되죠.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단순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세하게 물어보면 우리는 우기기밖에 할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전에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 풍성하게 그 사실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을 발견하게 되고요. 구원 역사의 논리적인 연결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치밀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셨고 결국 우리 가운데 성취하셨구나라는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과 우리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알던 단순하거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하고 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뭐 돌아가신 지 오래 되셨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보면 아버님이 이제 손재주가 상당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썰미로 보고 뭐라도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뭘 만드시는 거를 잘합니다. 그래서 어린 저로서는 이렇게 보면 뭐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 만드시는 것이 완성되기까지 저는 모르는 거죠. 왜 필요한가? 근데 때로는 대패질도 하고 거기로 빼빠지를 해서 문지르기도 하고 빼빠가 뭔가 저는 어릴 때는 빼빠가 고유명사인 줄 알았어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샌드페이퍼가 빼빠더만요. 일본식 발음인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빼빠라고 했습니다. 뭐 그렇게도 하고 철사를 묶기도 하고 뭐 자로 재기도 하고 톱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린 뭘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그 되어진 일들을 볼 때 나중에 아 그렇구나 이걸 하기 위하여서는 저런 단계들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시는 그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는 이런 그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그 단계 단계마다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알아감에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성경을 봐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왜 있는지를 모르죠. 지성소가 왜 있고 대제사장이 왜 있고를 몰랐는데 또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그것들을 또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가 그걸 하나씩 알아가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봐도 이 십자가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 우리는 모를 때가 있고 구약만 보면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모른가를 우리는 볼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보고 감탄에 맞이하면서 하는 고백이 있죠.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찾을 수 없도다. 누가 그를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가볍게 넘길 것도 아니고 성경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어서 얼마나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자리에 더욱 나오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땐 종종 아멘도 좀 해주셔야 좀 제가 힘이 나지 참. 예,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들과 일체성, 동질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로 와야 되니까 거의 닫지 마시고 출애굽기 28장 1절 우리가 확인만 하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1절에 보시면 예, 한번 같이 읽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예, 여기도 보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때에 맨 처음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제사장이 나오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과 어떤 면에서는 아이덴티티가 같은 이어야 한다라는 그 원칙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히브리서 앞장에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미 성취하고 있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누구와 같이 예,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도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본문 속에서도 그 대제사장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와 어떤 동일성, 일체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소개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5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속에서 대제사장의 그 원칙 중에 하나는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그가 그 속죄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1년에 몇 차례 들어간다고요? 한 번. 언제? 예? 예, 대속죄일에.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에 행하는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대제사장도 평소 때는 일반 다양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다른 제사장들과 그 일에 같이 동조하고 협조하고 참여해서 책임을 분담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속죄일에는 이 대제사장이 그 속죄 제사를 혼자서 담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숫 염소 두 마리와 또 숫 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두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를 택하여 그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를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일곱 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살아있는 수염소를 이제 섬염소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함으로 그에게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로 보내죠. 그것을 성경에 보면 아사셀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보내지는 염소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떤 그 대표성을 가지고 그 속죄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보시면 5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그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까 숫 염소는 이야기했지만 숫 송아지를 이야기 안 했죠. 그 숫 송아지는 뭐냐면 대제사장과 그 집안을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또 동일하게 속죄소에 가서 일곱 번 그 피를 뿌려야 되는 그런 예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고 그 자격의 가치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을 그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He is able to deal gently with those who are ignorant. 그래서 무식한 자들을 아주 젠틀하게 대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심각하게 다루되 그 죄인들에 대하여서는 온유함과 또 인내함으로 대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만큼 연약한 자요, 실수가 많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심판자의 위치에다가 두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입장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문장을 그대로 보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하여 준 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고 하나의 근거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해야지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는 자기 자신도 용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나도 죄인이요, 나도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대제사장이 연약에 휩싸여 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대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4절에 보시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여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직은 사람의 권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신성한 권위로 세우심을 받은 직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 6절을 보면 그 인간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초점이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6절에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다만 아실 것은 멜기세덱이 멜기 지방에서 온 세덱은 아닙니다. 그렇게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여기 보면 시편의 두 구절이 인용이 돼 있어요. 시편 2장 7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시편 두 편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편의 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라는 2인칭을 써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의 선십과 프리스트후드를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의 대제사장 되심을 함께 연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이 아니라 새롭고 유일한 대제사장 되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과 이제 그 순종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7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기 나오는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인간에게서 필요하고 인간이 주로 가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그 자리에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 자리에 오심으로써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동질성과 일체감을 가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것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성자 하나님이시요 그가 부족한 것도 없고 결핍도 없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이제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마치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온전하지 못했는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처지,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 필요했겠냐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5장 1절에서 3절, 4절 내용 가운데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이 가져야 하는 그 규율과 원칙에 대하여서 우리가 설명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성경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신 것은 그 율법 아래 오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다라는 거죠. 율법 아래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과 규율을 제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제정하신 그 율법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 대제사장직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인품과 그의 속성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시는 그의 자격 요건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과정과 그 일들을 가지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높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과 저 천상의 어느 밀실에 들어가서 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서로 협의하고 서로 뭐 우리 나라 협정을 체결하듯이 서로 문서화해서 서로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가 친히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인가요? 이렇게 장로님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 정말 이제 막 잘 살지 못했을 때겠죠. 아직 그 하수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개천이나 하천이 불어가지고 흘러 넘쳐서 오게 되죠. 그러면 그 하천에 그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흘러내려오는 광경을 보면 뭐 베레벨게 다 흘러 떠내려온다라는 거죠. 뭐 산림 도구는 뭐 물론이거니와 닭이나 돼지도 둥둥 떠서 떠내려오지 않나. 뭐 옛날에는 뭐 화장실이 오늘처럼 뭐 이렇게 그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텀벙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게 흠뻑 넘치면 이렇게 똥덩어리들도 같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러운 자요. 그 더러운 구정물 가운데서 떠내려가면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구정물에 뛰어들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합의해서 그냥 구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죄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시조가 되며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아담 가문에 속하여져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어떤 유전을 받아 우리는 다죄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자였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가문을 끊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 아담의 족보를 끊기 위하여서 인간의 대표로 오셨어야만 하고 우리의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서 그 천상에서만 어떤 구원을 결정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되셔야 할 것이고 또한 대제사장직을 놓고 볼 때에도 온전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기 위하여서도 그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일체된 어떤 그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분으로서 오시지 않으시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이 내용 속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또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이 히브리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하는 내용들을 구구절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
그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누구를 위하여서 보내졌고 누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냐라는 겁니다. 그 모든 혜택과 이익은 다 신자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가 그 모든 것에, 그 모든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처럼 서 있는 존재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치밀하게 그것들을 준비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수모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시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모시는 그 일들까지 한 모든 것은 다 우리를 목적으로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토록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어떤 타당한 근거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어떤 정당성이 있고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한 가지, 그 외에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끄덕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엉터리인가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예수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릴만할까? 좀 더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될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민이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인간의 몸을 입게 오시고 모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만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싱글 때 그런 얘기를 뭐 많이 들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남녀 간의 이성 문제로 서로 이제 뭐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떤 이성을 만날 거냐?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이 뭐냐? 그러면 그 첫 번째, 그 1위가 뭐냐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악질적인 대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해받고 나는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나를 얼마만큼 이해해 주느냐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라도 이해해 줄 만한 인격을 갖추느냐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나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치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나를 이해해 주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구하고 또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베푸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요. 어떤 면에선 내가 우상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 능력자로서 옆에 있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시는가를 볼 줄 아는 신앙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어쩌면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고 구정물이라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 오실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그 구정물 속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만 깨끗하면 돼. 나만 믿으면 돼.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도 난 믿었고 넌 안 믿었어. 그렇게 눈에 힘주고 서로를 비교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책임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나 하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냥 가셨다면 우리는 다 망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 직분을 거부한다면 나로 인하여서 열매 맺고 또 마땅히 행사되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막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 그 제사장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